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시편 119편을 살펴봅니다.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구성되어 있어서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중에서 가장 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가장 애송되는 시로 꼽혔던 그런 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따라가야 할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 시편 119편을 어떤 주석학자는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불협 화음 이중주라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119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이므로 그 말씀을 향해서 발버둥치는 이 시인의 열정이 바로 이 시편 119편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33절에서 40절은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36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탐욕이 있고 또 37절에 보면 허탄한 것뿐만 자기의 마음속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그 탐욕과 허탄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탐욕과 허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원하면서 욕심을 갖게 되고 탐욕과 허탄한 것을 좇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4장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기 세미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3일만 죄를 지으면, 3일만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 확실하게 죄를 지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죄 짓기 세미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이 탐욕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두면 타락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그 허탄한 것과 우리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부터 쭉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는 말과 이 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한다면 도라는 것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길은 삶의 방식, 습관, 또 태도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의 도, 주의 길, 이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주 새벽에 하루는 배드민턴을 교육자들과 의무적으로 쳐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더니 선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 배드민턴 샵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골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저보러 돈을 내라고 해서 싼 걸 살라고 했더니 비싼 걸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잔뜩 이 장비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드민턴을 쳐야 되는데 회비도 내야 되고 그리고 간식도 담당일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또 이 배드민턴이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격렬하든지 치면서 허리도 다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살살 치려고 하는데 또 제가 또 지는 거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치다 보니까 승부욕이 발동해서 이렇게 아웃이 아닌데 아웃이라고 우겨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못 보니까, 상대편에서는 못 보니까 제가 아웃인지 아닌지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무도 못 보니까 그냥 제가 거기서 아웃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뭔 대수인가, 대수로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작은 게임에서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만일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올림픽이나 큰 게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승부가 뒤바뀐다라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한테 솔직히 가서 내가 아웃입니다, 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거짓말하고 승리한다면 승리했을 때 주어지는 보상은 엄청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하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직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배웠습니다.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가치 체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내가 불편하고 엉망이 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생각하던 것이 무너졌을 때 나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본모습을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시면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에고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넘어서 이웃을 볼 수 있는 것, 이웃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관심을 넓혀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나의 행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3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은 탐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37절에 보시면 우리는 허탄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깨닫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또 3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믿고서 이러한 결단이 있는지, 저는 오늘 이것이 간구라고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림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할 때 벽돌을 무작정 쌓지 않고 실 하나에 추를 매달아서 띄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림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대중으로 쌓으면 똑바로 쌓는다고 하지만 절대로 똑바로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 벽돌을 쌓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눈대중으로는 절대로 바로 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벽돌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림줄을 내려야 됩니다. 인생의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좀 떨어졌다 싶으면 붙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너무 안쪽으로 붙었다면 바짝 바깥쪽으로 밀어가면서 날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교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다림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교정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오늘 말씀을 안 봐도 하나도 답답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탐욕과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준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의 본성이 탐욕으로 향하고 있고 내 마음의 본성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은 내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결단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하루도 이 죄악의 길에서 잘 피할 수 있도록 이 유혹된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끊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도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는 신앙을 불을 받고 뭔가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그냥 우리가 설교하는 것은 동기부여하는 것뿐입니다. 기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은, 여러분의 경건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뭐 드라마 바이블을 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내 안에 붙잡아 놓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제자 훈련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검해 보면, 한 주 동안의 삶을 점검해 보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암송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서 죄가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미 내 안에 많은 욕심과 많은 탐심과 정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다윗은 결국에 성적인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나단 선지자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이 나단의 책망이 주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말씀이 회복되면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이렇게 새 번역은 번역하였습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보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참 저에게도 너무나 많이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말해야 될 것 같고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하지만 뭔가 묘책이나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말하면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어떠한 공격이 들어올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훈련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답답해 보이고 틀려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살고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의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면 가까워지고 말씀을 멀리하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붙잡으려고 내가 발버둥 친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길이 이 하나님의 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